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성찬물 숭배 행위에 대한 논의 35항에서 37항과 신자 간의 사랑, 말씀 선포, 합당한 참여, 성찬 시행의 적절한 형식과 횟수 등 성찬과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할 문제들을 38과 39항까지만 오늘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물 숭배 행위를 배격함. 네. 자, 화채설주의자들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그 비성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밝혀서 비판하고 있는 칼빈의 그 논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화채설주의자들은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라면 영혼과 신성이 함께 몸과 함께 있어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 그 자체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간주하고 이렇게 경배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몸을 영혼과 신성에서 분리하는 게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 빵과 포도주를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빵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논리는 성경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성립될 수 없는 논리라고 칼빈은 반박을 합니다. 주님께서 단지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이 성찬의 재료를 성경 어디에서도 숭배하라고 이렇게 명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성찬의 재료에 엎드려 그것을 경배한 이런 모습이 어디도 나타나지 않고 길에 앉아서 그것을 받아 먹었던 사도들의 모습에서 보듯이 그렇게 성찬이 행해진 예들만 성경 안에는 존재할 따름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모여서 빵을 뗄 때에도 역시 어디에서도 초대교회의 어떤 기록 속에서도 그 성찬의 재료를 숭배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찬의 재료를 숭배하는 일들을 배격함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개신교 안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를 지금도 행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이미 칼빈을 통해서 이 성찬의 재료 자체를 우상시하려고 하는 이 우매함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긴 페이지를 할애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도 그 칼빈의 신학사상을 물려받은 개신교도들이 포도주를 담아 마셨던 포도주 잔을 집에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잘 모셔두는 또 그렇게 하기를 적극 권유하는 이런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바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앙 안에 덧붙이고 그걸 열심히 신앙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그릇된 사고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벗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본질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분명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찬물 숭배 행위는 미신이고 우상 숭배다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이것을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온갖 환상들과 상상력에 의한 결과물로 인해서 신앙의 혼란을 겪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경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성찬의 목적이 영적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게 함으로 연약한 믿음을 강화함에 있다면 그 겉모양의 표징에만 이토록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난 그릇된 것이냐,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성전의 상징물에 대해서 몸을 굽히고 주목하는 행위를 금지했는데, 이는 우상 숭배의 악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칼빈은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전에 그 상징물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개혁교회 예배 때도 그렇지만 성찬을 행할 때도 이 말을 항상 이렇게 설교자가 하게 됩니다. 마음을 높이 들어올리십시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 높이 들어올리십시오. 예배가 시작될 때도 성찬을 행할 때도 이 표현을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육신의 눈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되고 그 가치에 더 빨려 들어가고, 보여지지 않는 가치보다는 보이는 가치에 언제나 현혹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을 들어올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찬의 그 재료를 보지 말고 얼마나 성찬의 데코레이션이 잘 됐느냐, 얼마나 멋있느냐, 뭐 빵을 이번에는 뭘로 했고 포도주는 맛이 어떻고, 마음을 들어올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 물질들을 보지 말고. 이런 이제 큰 목소리로 성찬 전에 이런 것들을 당부했던 유래가 거기 있다라고 칼빈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의 육체를 거두셨다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상징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올려서 보좌의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가톨릭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물질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거룩시하고 신성시해서 마치 그것에 무슨 신비한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을 호도하기 때문에 가톨릭의 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의 칼을 들이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 물질에 대해서 이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냐 이거죠. 가톨릭이 성찬을 더빈 것에 대해서. 신자는 하나님에 관한 속되고 어리석은 관념들로 가득한 위험천만한 숭배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물 숭배를 만들어낸 자들은 성경과 무관하게 자기들 스스로 허황된 상상물을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 이러한 시도들을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마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계속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새로운 것, 성경과 교리와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교회의 유행처럼 만들어낼 때 분연히 일어나서 참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배척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무슨 관상기도 때려치우라 이거죠. 무슨 놈의 그런 기도의 방법이 있냐 이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유행처럼 만들어내서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오염시켰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계속 비판하면서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을 신앙하는 바른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고 비판해 왔던 것입니다. 그건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바른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계속 소리를 내왔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선물을 주신 분을 버리고 언제나 그 선물 자체를 숭배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이후에 선물을 준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는 가볍게 여기고 그저 선물에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어린아이처럼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리석은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존귀를 빼앗아 피조물에게 옮긴 죄와 그의 거룩한 성찬물을 가증스러운 우상으로 만든 죄, 그 베푸신 선물을 더럽히고 욕되게 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든 죄, 이런 죄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코 이러한 어리석은 우상적인 신앙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과 혀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에 온전히 고정시키라고 칼빈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상식, 이런 신앙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저 뒤에서 집사님 몇 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탁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가운데로. 그 뒤에 여자 집사님들이 왕관 세 개를 탁 들고 들어와요. 응? 그 십자가를 이 앞에다 탁 세워놓고 거기다가 마리아를 상징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M자 천을 이렇게 둘러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왕관을 탁 장식을 하면서 자 이제 거룩하게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아무런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퍼포먼스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굉장히 은혜스럽게 보이겠죠. 굉장히.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스럽게 성찬식을 해. 아마 이런 착각에 빠져서 다른 교회 다니면서 막 선전하고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성찬식 하는 교회 봤냐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배운 것이 아닌 것은 결코 우리가 알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 칼빈이 우리에게 똑똑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결코 인간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을 분명히 금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했던 하나님의 종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상상력과 그릇된 동기의 열심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방법이 없고 길이 없으면 거기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최후의 아름다운 헌신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다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길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담대하게 인간의 생각과 결정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일들을 교회는 근절하고 철저하게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의 신앙을 미신이나 우상 숭배 따위로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찬물 숭배와 관련된 미신적인 예식들의 허구성입니다. 미신은 계속해서 죄를 더해가도록 발전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미신적 요소가 있다면 뭐 그래도 뭐 크게 상관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뭐 좀 미신적인 게 있으면 뭐 어떤가요? 뭐 그런다고 지옥 가나요? 이런 참 어린아이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미신적인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죄를 더해가도록 발전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성찬의 표징에다가 신적인 존귀를 더하고자 하는 의도로 성찬의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예식을 가톨릭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식의 신앙의 행위는 그리스도께 합당한 경의를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성찬에서 모든 경배는 그 상징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화채설주의자들은 빵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자기들의 그 개똥신학인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어디서도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들은 이 빵을 구별해서 성체가 되게 하고 행렬을 지어서 이것을 들고 행진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전시까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게 화채설주의자들의 그 성찬 예식의 그 모양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빵이 성체가 되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고 대신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화채설주의자들이 내 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또 핏대를 내세우면서 주장을 하겠지만 뭐라 그랬어요? 이어서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이니라라는 말씀만을 근거로 이처럼 빵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어 받아 먹으라라는 말씀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 성찬의 재료를 통해서 그 어떤 다른 의식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없는 전혀 다른 의식으로 성례를 변질시킨 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참왜 있는 그대로를 가만히 지키고 보존하지 못할까요? 어느 교회는 또 성찬식을 신랑 신부의 결혼식처럼 만들어가지고 또 이걸 무슨 이벤트처럼 해요. 참 아주 기발하죠? 기발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례를 통해서 그의 풍성하신 은혜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고 그것을 깨닫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이 성찬의 첫 번째 용도입니다. 이를테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찬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셔서 놀라운 위로를 얻게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 같은 성례를 통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주님을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찬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찬에 담겨진 두 번째 용도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주가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과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성찬만 주구장창 참여한다? 성찬에 잘못 참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캐톨릭의 캐톨릭의 어리석음은 영적인 의미는 다 지워버리고 망각하고 그걸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 영적인 의미가 담긴 가시적 재료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우상시하는 바로 이 무지함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다면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주장을 할수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치는 게 아니라 나를, 우리를,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갑고 냉정하고 따뜻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움직여지지 않는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덩어리처럼 그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주도하시는데 성령이 그 성찬을 통해서 그런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굳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할수 있느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교리들을 잘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그들의 교리와 주장에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보여지는 걸로 과시하고 보여지는 걸로 거룩하게 그럴듯하게 가서 고해하면 사제 이름으로 너의 죄를 용서 이런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룩함으로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이렇게 가리는 거죠. 감추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룩함으로 그 인간에 의해서 지탱되는 지극히 불완전한 논리에 카톨릭의 모든 교리들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캐톨릭 신자들이 들으면 노발대발할 얘기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38항입니다. 성찬과 신자 상호 간의 사랑. 성찬의 용도를 지금 계속 두 번째 얘기했고 세 번째입니다. 성찬의 세 번째 용도는 주님은 또한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권면이 되게 하신 것인데 곧 순결하고 거룩한 삶과 사랑과 평화와 화목을 지향하도록 성찬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를 일깨우시고 감동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리 문답서에서는 성찬에 나아가는 준비 중에 무엇이 반드시 있습니까? 힘써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되었는지를 돌아봐라. 원수됨이 없는지, 미워하고 반목함이 없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고 한 몸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 안에 깨어짐이, 나뉘어짐이 없는지를 살피라고 우리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그의 몸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시고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그의 몸에 참여시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몸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한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주님의 제정하신 성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베풀어지는 빵은 바로 이러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칼빈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수많은 밀가루의 알갱이들이 이스트를 놓고 반죽이 돼서 결국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빵이 된 것처럼 우리의 분화나 분열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한 마음으로 일치되고 하나가 되어 서로 엮여져야 한다는 강력한 의미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빵 속에 담겨 있다. 예. 독특한 칼빈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수많은 밀가루의 알갱이들이 하나로 뒤섞여 빵이 되는 것처럼. 성찬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거룩한 모임의 연합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고 이 숭고한 성찬의 의미를 무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되는 빗나간 신앙은 바로 신앙의 개인주의입니다. 신앙의 개인주의. 이 뭐죠? 나 혼자 내 방식대로 내가 알아서 잘 믿을 터이니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거지. 나도 당신들의 삶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놔두라 이거죠, 나를 가만히. 극단적인 분리주의. 자,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저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고사시키게 되는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그릇된 신앙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공동체와 분리되거나 다른 생각을 갖거나 자기를 고집하거나 분열을 일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참된 회심을 경험한 신자가 아니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교회 오면 다 떡떡떡떡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무슨 자석처럼 그런 존재가 절대로, 절대로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고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석처럼 저절로 가서 똑 붙어버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할 수만 있으면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쪼개어지고, 나를 주장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그런 DNA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 된다는 거,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 된다는 거, 이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무수한 죄의 DNA들을 성령으로 철저하게 파괴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면서 우리 인간 본성의 그 본성의 방향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꺾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그 결과를 완성하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신앙의 내용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다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둘이 결혼하면 저절로 막 깨가 쏟아지고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막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일은요. 물어보세요. 결혼해서 사신 분들에게 가능한 얘기인지 불가능한 얘기인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 이상한 이상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그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가기 위해 평생을 애쓰는 삶이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지체들 간의 관계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열을 획책하고 그걸 정당화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찬의 정신은 그런 것을 절대로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진리는 어떤 식으로든 형제를 해치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박대하면 그것은 곧 우리의 그릇된 행실로 그리스도를 해치고 그를 멸시하고 그를 배척하는 것이고 형제와 불화하면 그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와 불화하는 것이며 형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형제들이 우리 몸의 지체들이므로 마치 우리 몸을 보살피듯 그렇게 우리 형제들의 몸을 보살펴야 하고 또한 우리 몸에 어떤 부분에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 고통이 다른 모든 부분에 퍼지듯이 형제가 악의 영향을 받으면 그를 향하여 깊은 연민의 정을 느껴야 마땅하다. 이러한 사고가 우리 마음에 심어져 확실하게 각인된다면 성찬을 통해서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칼빈이 우리에게 이 성찬에 있어 성도의 하나됨의 정신의 중요성을 이토록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찬의 용도들이 우리 안에서 올바로 작동하고 있고 이 성찬의 용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일에 남을 깨뜨리는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깨는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아파야 되는 일이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내가 나를 깨뜨려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존감을 지키려고. 내가 미쳤어. 내가 그렇게 하게. 내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자아라고. 파괴되지 않으려고. 그러니 성찬에 나아가면서 바로 이 나를 지우려고 하는 일에 이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일에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던가 살펴야 되는 일입니다. 고도의 위선 뒤에 자기를 감추고 다른 지체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질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부인할 수 없는 심각한 신앙의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신앙의 성장과 성화는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찬을 가리켜 사랑의 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는지를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모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기 부인의 다른 표현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이기적이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그랬지만 뭐 하나 옆에서 뺏어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 어린아이의 모습, 자기만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말, 어린아이 같은 저열한 깨달음, 자기를 보지 못하고 타인을 질타하는 모든 게 누구 때문, 엄마 때문, 아빠 때문, 뭐 형 때문, 누나 때문. 이러한 신앙은 모두 어린아이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이 되심은 곧 나를 타인을 위해 내어주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의미이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타인을 위해 끊임없이 내어주기를 권고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나를 타인을 위해 내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나도 희생해야 된다. 이거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강렬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도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형화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찬의 정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그 의미가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통해서 사랑과 연합과 화평을 도모하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성찬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없는 성례는 올바로 시행되는 성례가 아닙니다. 성찬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고백을 시행하며 의무를 행하도록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이 성찬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성찬을 하나의 침묵의 의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캐톨릭처럼 성찬에 참여하기 이전과 성찬 시에 캐톨릭은 이런 말씀의 강론이 없잖아요. 그냥 그 행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는 그 행위에만 집중하는 거죠. 선명한 깨달음과 말씀을 통한 은혜가 반드시 성찬과 병행되어야 되는데 카톨릭의 성찬은 의식만 있어요. 예식만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몇 마디 중얼거리는 게 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읽는 게 다고. 교황주의자들에게는 이 같은 말씀의 감화가 없습니다. 캐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되면서 이 개신교가 하는 가장 위대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감화력 있게 설교하는 거예요. 캐톨릭은 설교가 없습니다. 그들의 성찬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들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설교를 해주지 않으니까. 성별의 의무는 오직 사제에게만 국한되어서 사제, 성찬에 임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성별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제만 그 성찬을 위해서 주어진 나름대로의 그 성별의 의무를 시행하고 성찬을 진미하는 것이지 성찬에 나온 사람들은 뭐 어떤 지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아무나, 누구나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 빵과 포도주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과 접촉하면 다 거룩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별의 약속들이 성찬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캐톨릭 안에서는 간과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께서는 빵이 주의 몸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그 빵을 먹으라고 명하셨고 동시에 그들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먹는 것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신자들에게 빵과 잔과 더불어 약속을 제시할 것을 동일하게 말씀으로 가르쳤죠. 카톨릭의 성찬은 기계적이고 정해진 주문을 외우듯이 감화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선포가 없고 그저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의식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성찬에는 그 성찬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는 강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마음에 침투해서 각인되고 심겨워지고 그 약속하는 말을 성취함으로 효과를 드러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성찬에 참여할 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말씀의 은혜와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붙드심, 그 영원하신 약속, 내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주의 약속이 오늘도 성찬을 통해 내 연약한 여린 내 믿음과 영혼을 붙드시는 은혜로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이 가슴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성찬은 언제든 말씀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성찬만을 행하는 일은 금해야 됩니다. 예, 불가피한 경우에 병자들에게까지 성찬을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들에게 성찬을 가서 행할 때도 먼저는 목회자가 충분히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성찬을 행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성찬을 받을 사람이 그것을 받고 유익을 얻도록 약속들을 읽고 신비를 선언함으로 성별의 그 의미가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가 무지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 침묵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참여했습니다. 성찬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성찬에 대해서 풍성한 말씀을 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혀 성찬에 대해서 깊이 배우거나 의미를 충분히 깨닫는 준비 없이 기계적으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하는 날또 예수님 영화 틀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거 보면서 인위적인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걸 은혜랍시고 생각하면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는 쇼를 했단 말이죠. 쇼. 다시는 그와 같은 성찬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하게 우리는 성찬식이 거행되기 전에 성찬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그것도 부족해요. 두 번밖에 안 하잖아요. 미국의 조엘 비킴 목사님 교회는 한달 내내 해요. 한달 내내 여러분 매일 교회 나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매일 나와서 성찬 사경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이제 개혁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성찬 사경회 통해 말씀을 듣고 그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내 영혼에 그것을 각인하면서 성찬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르고 안전하게 성찬을 준비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찬 사경회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찬식 당일에도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으로 먼저 가슴이 덮여지고 그 위에 주의 빵과 피를 그 영적 임재를 우리가 맛보면서 그야말로 성찬이는 주일은 다른 날도 하나님의 약속되어 있는 은혜를 받는 날이지만 성찬이 행해지는 그 주일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침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죄에 묶여 있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이런 은혜의 날이 되도록 더욱 애쓰시면서 성찬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